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이 제목은 필립 얀 씨가 쓴 책에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책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면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교회를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메디슨 한인장로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필립 얀 씨처럼 교회가 나의 고민거리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의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둘 다이신가요? 고민거리이자 곧 사랑, 그런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가요? 뭐 교회는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인가요? 사실 필립 얀 씨가 쓴 영어 원 제목은 훨씬 더 그 제목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urch 콜론 해가지고 Why bother? 그 다음에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교회 왜 방해하는가? 교회 왜 성가시게 하는가? 이게 원래의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 문제의식에서 이 책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식에 의해서 필립 얀 씨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 씨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이자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편집인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 교회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 그리고 예배의 구경꾼에서 어떻게 참여자로 변했는지 이 책은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풀어쓰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달 큐티책을 받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통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돌아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그 이유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제가 이번 한국 여행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모교회 선후배들, 장로님과 집사님이 되어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목사니까 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제 나름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 사나워졌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교회가 추구하지 않아도 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매달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는 저에게 마냥 그냥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이었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에 대한 방황을 깊게 하면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6년 정도 교회를 떠났는데요. 교회를 떠난 표면적인 이유는 교회가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민주화 열기로 뜨거운데 교회는 늘 배부른 사람들의 편에서 안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떠나기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명동성당 앞에 있는 향민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장측 교회고요. 그 당시 홍근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고 제가 출석하는 그날 목사님은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도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사회의 문제는 명목상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기 위한 하나의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실제적인 이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영향력 하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정립하는 과도기 가운데 나왔던 그런 어떤 방황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도 정착할 수 없었어요. 보수적인 교회도 정착할 수 없었고 진보적인 교회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문제였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오랜 방황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어릴 때 서운했던 대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목사가 된 지금 교회는 저에게 두 가지 의미로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 개인으로서의 의미는 교회는 저에게 신앙생활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저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 여러분과의 교제가 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저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두 번째는 목사로서 제가 사역하고 일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저에게 두 가지 의미예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신앙의 버팀목이자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일하는 사역의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립이안서의 책 제목처럼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목사로도 그렇습니다. 바른 교회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도 굉장히 희박해졌고요. 다원주의가 굉장히 다민한타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종교를 믿는 것이 참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오는데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정립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고민의 장소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즉 회심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디나 가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서 감옥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회심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덮었죠.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당시 이미 하늘로 성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대꾸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 나의 믿음의 자매들을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3인칭 복수를 쓰지 않고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수학공식으로 풀어보자면 예수님 이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시에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일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또 다른 종류의 몸을 입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교회들, 중국의 교회들, 북한의 교회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편지인 에베소서에 이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벽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로컬 처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서두에 소개한 책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현실 교회, 이 지구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제목처럼 Church, 콜론하고 Why Bother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아니면 말 많고 소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한인교회 말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리비안시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모험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자는 이 모험의 본질도 인간 조건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 비난자들은 위선적이고 실패일색이며 신약성서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교회 예배가 지루해도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혹 불완전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교회를 사랑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떠나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든지 미국교회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필리비안 씨가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꿨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보고 안을 봅니다. 네 가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전망의 방식을 도입하고 보니 어느덧 나는 상에 차지 않는 것들을 거저 참고 봐준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시각이에요. 위를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을 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이안 씨가 제시한 네 가지 전망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방식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위를 보고입니다. 필립이안 씨의 말인데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전에 나는 꽤 똑똑한 채 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다녔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보자.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여겼다. 좌석에 앉아 무대 위에 배우를 열심히 지켜본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 준비를 제대로 했나? 찬양팀이 제대로 준비를 했나? 설교 준비가 잘 되었나? 의상은 괜찮나 등등. 그러나 교회는 극장과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는 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예배의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무대 스테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문득문득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늦거나 졸거나 성의함이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위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패밀리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란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가족임을 인식할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일치를 추구하되 획일이 아니며 다양성을 추구하되 균열이 아닌 모습이다. 내가 주위를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일 아침 고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와 현격하게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다양성을 맛보며 예배하는 스릴을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생활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밖을 보고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구성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밖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지나치게 내부 문제에 치중할 때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타인을 섬기려는 마음이 충만하면 나 자신은 그만큼 덜 생각하게 되고 갈등에서는 그만큼 줄어든다. 교회란 그럼과 같다. 그럼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려주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교회가 밖을 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또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안을 보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게서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은혜로 채워 주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찾는 교회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과 같다. 하나님의 위임에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사용하시며 그래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안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관용의 눈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는 그런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바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가 나의 고민거리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어떤 경우이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불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또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교회를 두 가지가 구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와 혼란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정의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교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더불어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에는 동시에 혼란함이 있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지상교회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대신 본질을 추구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이안 씨가 바라보았던 네 가지 시각, 위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위를 둘러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밖을 바라보고 나보다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안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바탕은 3인칭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로서 사랑과 포용을 기반해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우리 머리를 숙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혹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민하고 사랑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신비와 혼란이 공존하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